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말씀의 만나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랜만에 맞는 상쾌한 좋은 아침, 새벽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상쾌하고 신선한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를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뜻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이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란 자연이나 역사, 양심 등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 인간은 막연하게나마 절대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반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요, 또 어떤 분이시며 인간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알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신 것이 특별 계시인데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어제는 시편 19편의 전반부를 살펴보았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가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한다는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시편 19편의 후반부인 오늘 본문 7절로 14절은 특별 계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세분해 본다면 7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과 그 영향력을 말해주고 있고, 10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말하고 있고, 12절로 13절은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의 영향력에서의 벗어남을 위한 간구를 다루고 있으며, 14절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위한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작동되어서 죄에서 벗어나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지구와 자연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에게 동일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특별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미치는 여섯 가지 영향력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인 토라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 전체를 가리킵니다. 7절 후반절부터 9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도, 법 등은 다 같은 의미로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에 각기 다른 측면을 묘사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고 했는데, 완전하다는 뜻은 흠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상에 어떠한 교훈이나 법이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소성시킨다는 말은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마른 뼈 무더기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대언한 그대로 그 백골들이 완전한 회복을 누렸으며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죽어서 이미 백골이 되어 수백 년이 지난 뼈들까지도 살려서 군대로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다시 소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시키는 은혜를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7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확실하다는 단어는 견고하다, 충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하고 충실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둔한 자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온갖 종류의 위험에서 방황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열심은 있는데 좌충우돌하며 이 사람이 말하면 이리로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저리로 휘둘리는 것이 바로 우둔한 자입니다. 성경은 우둔하다,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능의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우둔함과 어리석음은 마음과 연관이 된 것입니다. 잠언 24장 9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라고 했습니다. 우둔한 것, 미련한 것은 성경에 보면 마음이 악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능이 낮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아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어리석음과 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죄성이 가득한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둔하여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고 죄 속에 살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하고 진실하여 지혜롭게 된 것입니다. 태양의 빛은 물리적인 어둠을 물리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우리의 어두운 마음의 이 우둔한 마음의 어두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둔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우리 8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아멘. 이 정직하다는 말은 바르다, 곧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교훈인 말씀은 세상의 거짓된 교훈과는 달리 인생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에서 기쁨을 앗아가는 제일 큰 적은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라는 말의 뜻은 마음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무엇이 옳은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우리 앞에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옳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마땅히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염려가 떠나가고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이 흘러나오게 되는데 그 근거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옳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가 되고 하나님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합니다. 우리 8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명, 즉 말씀이 순결하다는 것은 말씀에 어떤 거짓된 것이나 그릇된 것이 없이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을 밝게 한다는 것은 원래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둘러서서 진치고 있을 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는 그의 영안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아람 군대를 훨씬 압도하는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사환도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를 보았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하게 또 유유히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영안이 열려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천군천사가 둘러서 보호하고 계심을 보고 어떤 일이든지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우리 구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다고 했습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된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거짓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즉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이 삶의 규범으로 삼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오류나 거짓된 것이 없기에 영원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장차 폐하여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습니다. 우리 구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완전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의롭다라는 말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릇된 것이 전혀 없고 그 말씀이 인간에게 주어진 목적에 있어서도 의롭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을 소송케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는 목적의 측면에서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과정과 그 구원 방법의 측면에서 절대 의롭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대해야 합니까? 우리 10절로 11절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특별 계시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특별 계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금보다 아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모해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이 치유되고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달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다는 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훌륭한 위인도 교만한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신앙의 옷깃을 여며야 하는 것입니다. 더 겸손하게, 더 은혜롭게, 더 덕을 끼치면서 주를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의로운 상급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로 11절의 말씀에 대한 10절과 11절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 대한 공통적인 내용을 서술한다고 한다면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 말씀에 대한 시인의 개인 반응으로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그는 죄에 대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우리 12절을 읽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오늘날 뚜렷한 경향 중에 하나는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죄 짓는 것을 그냥 누구나 하는 실수 중에 하나 정도로 여기고 맙니다. 즉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든 어그러진 것들, 고통과 괴로움이 바로 죄로부터 온 것이지만 그런 상황들을 보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를 죄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속에 살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 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이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시인은 깨닫게 되었고 이 성경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죄의 실체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자기 허물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허물을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또한 죄는 깊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는 죄를 회개하다가 이제는 더 나아가 자기 안에 숨어 있는 허물, 즉 이 숨은 죄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잠언 28장 13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피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죄가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처절하게 하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되고 그럴 때 죄 용서와 자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회개를 한 뒤에는 이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13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라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알고 짓는 죄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통신호를 어길 때 보면 머리는 노란불에서 멈춰야지 합니다. 그런데 바쁘면 이미 지나쳐 가고 있어요. 알고 어기는 것입니다. 모르고 부지중에 지은 죄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하지만 알고 지었다면 그 죄는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죄에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죄의 힘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죄에는 추진력이 있고 또 돌파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 보면 그 죄 짓는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우리아를 살인교사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속전속결로 진행이 됩니다. 죄가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믿음의 저항을 할 겨를도 없이 죄는 들어와서 낚아채버리고 죄 속에 깊이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죄의 힘이 너무 강해서 거기에 한과할 힘이 없는 것, 이것이 죄의 숨은 힘입니다. 이런 죄에 끌어당기는 힘은 스스로 제어할 수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죄의 힘이 세서 우리가 저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의로 알고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가 나를 주장했고 죄의 영향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고의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말은 나를 주장하는 주체가 죄가 되지 말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라고 봐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으려면 우리는 성령의 지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죄에 대해서는 자신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정직하게 되고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마지막 결론적인 기도를 하며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신의 반석으로 자신의 구속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든든하신 반석이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런 간구를 합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받아들여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납된다는 말은 제단에 올려진 재물을 의미합니다.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받아달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납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우리 입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께 들려지고 올려진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겠는가? 아마 아닐 것이죠. 왜냐하면 죄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입이고 혀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는 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수를 이 입으로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기기도 합니다. 야고보 기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지만 이 혀는 제어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이 즉 나의 이 혀가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담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묵상입니다. 이 묵상은 동양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과는 다른 것입니다. 명상은 생각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묵상은 정반대입니다. 비우는 것이 아니고 채우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진다면 우리는 입술에서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과 마음의 묵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마음으로 묵상한 것들이 입술로 표현되고 아직 표현하지 않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된다면 이것이 참된 제사요 또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묵상의 재료는 두 가지인데 1에서 6절에서 다룬 자연 계시와 본문에서 다룬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연 세계에서 역사에서 우리의 양심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의 결론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말과 묵상이 열납되기에 합당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우면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는 회개하게 됩니다. 숨은 죄의 영향력의 실체를 보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를 쓰러뜨릴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되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가치 있는 것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체험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만심을 버리고 늘 말씀의 경책을 따라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여 주시고 숨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큰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충만히 채워져서 입술로 고백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재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